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절기가 당하면은 그 절기에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흩어져 살던 열방에 사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5편에 있는 16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뭐 이런 찬양들, 혹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런 등 속에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그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후에 이 시들이 편집됐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시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페르시아 제국과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무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한 많은 포로 시절에 흩어져 살던 이국 땅에 살다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 땅을 밟으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 그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살든지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고, 열방의 우상을 외면하고 오로지 시온에 좌정한 그 성전을 향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근민하게 일하였고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자들도 겁약한 생활로 돈을 모아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갔던 것이에요. 그들의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순례의 그 여정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133편의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35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시에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한 피를 나누고 또 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만남, 그들은 아마 대부분 서로 초면일 것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다른 점도 많고 또 인간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귀는 축복을, 그 만남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이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적인 사귐, 예배를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들의 만남과 사귐을 첫 번째로는 성스러운 기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선한 이슬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라는 이 기름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성유, 관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몰약이라든지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향료의 재료를 잘 조합해서 만든 그런 향료인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제사장과 성전 물품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요. 특히 제사장을 위임할 때, 임명할 때 그게는 가볍게 그 기름을 뿌렸습니다. 너무 값비싸고 귀한 기름이니까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그것을 머리에 부었어요. 수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를 잡아서 피를 취한 후에 제사장을 물로 정결하게 하고 그 피로 그 제사장에게 바르고 그렇게 속죄와 화목제를 시행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음으로써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대제사장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 거룩하고 신비로운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는 천천히 흘러내려서 아론의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턱수염으로 내려가서 전설에 의하면은 아론의 얼굴에 드리웠던 향유의 두 방울이 수염 끝에 달린 채로 연걸어서 진주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귀한 향유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윗옷, 에봇과 그 아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광경을 성전에 모여든 많은 예배자들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상징하는 기름, 각 향의 향료들이 잘 조화돼서 조화롭게 섞여진 이 귀한 향료가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은,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참다운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한 성령으로 묶여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양을 그려내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러한 그 성류라든지 대제사장 이런 것이 익숙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모든 선 중의 선이었어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아름다움과 참됨과 선함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대제사장에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습,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또 하나의 귀한 그림 언어가 이슬이었습니다. 갈릴리 북쪽 시돈 땅 동편에 해발 2800m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죠. 이 넘는 홀몬산은 항상 그 만년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 동안에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이 그 만년설의 눈이 녹아서 공중에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물방울로 변해서 밤이면은 산중턱과 헐몬산의 기슭에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맺혔다고 합니다. 이 이슬의 양은 실로 엄청났고 강한 북풍이 불게 되면은 그 이슬이 이제 저 남쪽까지 이동을 해서 바로 메마른 사막 땅인 예루살렘 시온에 내려와서 태고적의 신선함과 생명과 활기를 주는 그런 이슬로 그 온 땅에 맺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 정말 그야말로 생명의 신선함과 활기와 기쁨을 그려내는 이런 그 상징하는 이슬, 이것이 뭐를 묘사하는고 하니 바로 남과 북의 온 땅에 흩어져 살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냥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향기로운 귀한 향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향유와 생명의 신선함과 풍성함을 활기를 상징하는 이슬, 이 두 가지 그림 언어가 무엇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성격을 그려내는 그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조금 뒤로 잠시 멈추어두고 어둡고 슬픈 인류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타락한 인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형제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의 제물은 거부하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다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제사만은 받아주셨고 이 가인은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가인은 아벨을 질시해서 그를 쳐 죽이게 돼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항변해요. 이때 하나님은 힐책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서 유랑의 삶을 살다가 스스로의 성을 쌓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고 살며 죄에 빠지는 인간의 역사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이 일은 단지 아담 가정에 일어난 한 가정사, 불행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 소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적대하는 인간 소외에 그 인간 소외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한 그 식구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친밀함과 그런 깊은 사랑과 연대, 그것과 같이 모든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소외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적대하고 격리하는 그런 죄에 빠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는 그런 장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다양한 죄들, 예를 들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불효, 우매, 무정, 무자비, 이런 죄들의 대부분이 인간 소유로 말미암은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개인의 머물러 있을 때도 물론 악하지만 이것이 그것이 점점 덩치가 커지게 되고 집단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갈 때 엄청난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가공할 만한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인류 역사를 파괴해온 가지각색의 악한 사건과 재앙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직권의 남용이라든지 뇌물수수, 마약, 매춘, 성적 타락, 인신매매, 고문, 인권유린, 국가 사이의 전쟁, 대규모의 그 인종말살 전체, 기아, 정말 인간 역사 속에 이러한 불행과 비극이 없었던 날들이 별로 없는, 정말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악들이 어떻게 그러한 가인과 아벨의 인간 소외로부터 그렇게 자라나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악과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그로 인해서 초래된 최초의 인간 소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 외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항변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은 인간의 슬픈 항변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형제자매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일로 인해 바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지키며 돌보는 일이 내 삶의 본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악가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 형제를 돌보는 일은 나에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이고 자신은 형제를 지킬 의무가 없노라고 소리치는 슬픈 이야기가 인류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친밀성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은 가족은 몰라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어떤 불행을 당하든 내가 돌보지 않아도 비난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슬픈 항변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소리치고 있진 않은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소리치는 이 가인의 항변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 이 작은 씨앗 속에는 앞으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가인의 항변의 이 작은 씨앗 속에는 앞으로 그것이 점점 자라고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온 세상에 편만한 악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악의 내용들을, 요소들을 다 그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사상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간을 한 족속으로 만드셨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실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형제, 나의 아우, 나의 형, 형제자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 심성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비록 타락해서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있고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를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친밀한 형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 왔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별이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없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우애로 가득한 형제를 추구하는 마음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러한 추구가 형성화된 가장 두드러진 예가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언어, 동무라는 말이죠. 동무, comrade라는 이 동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모조품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인간이라는 그 개념을 이 동무라는 언어 속에 다 담고 있었어요. 정말 그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고 강한 자와 약한 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전혀 없는 정말 평등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형제애로 충만한 그런 사회주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그들의 사상적 실험은 실패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자발적인 평등과 우애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형제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모순을 계급혁명을 통해서 다 없애고 지배자와 비지배자의 관계도 다 깨뜨리고 만인이 능력껏 일하고 만인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공산사회를 꿈꾸었지만 오히려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끔찍한 독재체제를 이루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원래 형제가 형제를 지키고 책임져주는 이 아름다운 삶은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혁명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이끌어 들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주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상실되어 왔었고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갈망하고 추구해왔던 바로 그 형제, 자매를 교회 속에서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악과 비극 속에서 죽음에 처해있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의 타락의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으로 파멸해진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가진 개역 성경에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 어려운 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서로 회복되고 샬롬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교회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물의 완성, 즉 저주받아 타락하고 파괴된 인간과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대한 존재이고 대단한 것이고 정말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특별히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생겼을 때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깨어졌던 인간들, 인간 소회가 이제 회복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다시 연합되고 얽혀져서 서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이런 구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타락의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범죄가 형제 자매들을 도외시하는 것이었다면 구속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형제 자매들을 찾아서 그들과 같이 나누고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실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가인의 항변을 반전시켜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형제 자매들을 내가 맞이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삶을 나누면서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너는 내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우리 읽으면은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미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뭐 계층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나 모든 것을 이제 다 초월해서 똑같이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가 되고 섬기는 그런 형제의 아름다움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런 말들, 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계속해서 이 신약의 교회 속에는 형제라는 말, 이 호칭이 반복해서 나와요. 물론 거기는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좌우 전후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은 인간의 노력과 이데올로기와 그런 것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형제 자매를 선물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개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아픔과 슬픔을 서로 알고 공유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슬픔은 희석되고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져서 가볍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잘 살펴서 형제자매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밀린 월수도 대신 내어주고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서 생명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형제자매 보험이 서로에게 되어줘야 돼요. 아플 때 위로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 주고 궁핍할 때 물질을 나누어주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안전망들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자매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향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을 때 그것이 훈련을 해서 이 수염과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막 지형으로 된 팔레스틴 땅, 이 예루살렘의 동산에 헐몬산의 이슬이 맺히는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정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형제자매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다라는 것은 그 복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특별히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뭔고 하니 영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생은 우리 각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형제자매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공동체를 이룰 때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나는 내 형제자매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순례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에게 동반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30대 때 밥을 먹듯이 우리가 늘 밥을 먹다 보면은 뭐 밥이 별로 고마운 줄 모르듯이 우리가 늘 숨을 쉬니까 공기의 고마움 모르듯이 우리가 늘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널려 있으니까 정말 대면대면하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 속에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더불어서 그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좌우 우편에 앞뒤에 여러분 목장에 모든 이 공동체에 속한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귀한 이스라엘의 향유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감사하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선물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소외되어 길고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구속의 원대한 사역을 성취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 소유의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을 불러내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형제자매들이 영혼에 이르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가난과 부요와 성공과 실패와 명예와 오욕을 함께 나누며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인류가 서로를 향해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항변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있는 여러분의